네, 신명기서 11장까지는 그간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의 40년의 역사에 대한 간략한 기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어떤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으며 이스라엘은 거기에 어떻게 반응했고 그래서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저희가 시작하는 신명기서 12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이제 새로운 땅과 새로운 환경과 문화에 들어가서 기존에 본인들에게 주어졌던 이 십계명,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율법을 어떻게 재해석하고 새로운 땅에서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기록해 두는 것. 그게 12장부터 2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자, 그리고 이제 새로운 땅,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재해석해서 그 땅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이 이야기를 2절부터 3절 그 이후에 쭉 하고 있는데요. 제가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이 동사를 강조해가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지금 이 2절과 3절을 말하고 있는 이 화자인 모세의 심정은 어떠했을지, 이것을 듣고 있는 1차 청자였던 이스라엘의 감정은 어떠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어떤 감정이 느껴지세요? 모세의 강한 의지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 일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대로 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담이 느껴지실지 모르겠습니다. 신명기서를 잘 읽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신명기서에 흐르고 있는, 신명기서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모세의 감정과 이것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의 이 정서에 공감하는 겁니다. 신명기서가 율법을 기록하고 있죠. 사실은 출애굽기에도 레위기에도 민수기에도 동일하게 율법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신명기가 다른 것과 차별되는 아주 분명한 차이점은 여기에 분명한 감정선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감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지를 저희가 좀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절부터 해서 십계명을 이제 모세가 재해석하고 이제 적용점을 알려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았던 건이 출애굽을 하고 애굽으로부터 탈출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430년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더 이상 파라오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자유자로, 신의 아들이라 여겨졌던 파라오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섬기도록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430년 동안 이 대를 이어서 노예로 파라오를 섬기며 살아왔던 겁니다. 탈출하자마자 이게 될 리가 만무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체질을, 이 근본을 바꾸시고자 일을 시작하시는데 첫 번째 하셨던 일이 무엇이냐면 이열 마디 말을 주신 겁니다. 그럼 제 표현에 좀 주의해 주십시오. 제가 십계명이라 표현하지 않고 열 마디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서 십계명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사용되는 건총세 번입니다. 하나는 출애굽기 34장이고요. 나머지 두 번은 이 신명기서 내에서 4장과 10장에 한 번씩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세번다 십계명을 말할 때이 계명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아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직역을 하면 이 말이라는 단어입니다. 유희성 목사가 지금 말을 하고 있다 할 때 이 말. 구약 성경에서 거의 한 1500번이 넘게 쓰인 단어가 이 말이란 단어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 맥락상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 후대에 이 십계명을 조금 더 교육적으로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계명이란 단어를 붙인 겁니다. 근데 원래는 사실 저희가 10마디 말이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는 겁니다. 계명과 이 말은 뉘앙스가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납니다. 계명이라고 하면 거기에 뭔가 이 기계적이고 이 행위와 보응이 있을 것 같고요. 원인과 결과, 인과응보의 원리가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말은 다릅니다. 말은 인격적입니다. 대화가 그리고 그 소통이 이 말은 감정이 함의되어 있는 것 같은 뉘앙스를 가집니다. 실제로 이건 완전히 다른 어떤 면에서 다른 개념이기도 한데요. 자, 이 계명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님에 나오실 때 다들 그 리하이웨이를 타고 오셨을 것 같아요. 리하이웨이 그 스피드 리밋이 얼마입니까? 50마일 정도 됩니까? 구간별로 다른 것 같은데 한 50마일 정도가 교회 앞에 속도입니다. 근데 거기를 지나가는데 제가 100마일로 지나간 겁니다. 그런데 경찰이 서 있다 그걸 사진으로 찍어서 티켓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 티켓을 보냈는데 이 티켓에 막 50마일이나 초과했으니 막 분노가 서려 있습니까? 막 티켓이 날라오는데 막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티켓이 막 흔들리면서 날라오는 겁니다. 이 티켓엔 감정이 없습니다.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 적절한 정해진 결과를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은 조금 다릅니다. 비슷한 의미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희 아이들이 요즘엔 커서 좀 덜한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 길에 다닐 때 늘 손을 잡고 다녔습니다. 특별히 차도를 건널 때면 이 아이들이 차도를 조심히 건널 수 있게 늘 가르쳐야 했습니다. 주아야, 저희 첫째 이름이 주아인데 주아야 차도를 건널 땐 주변을 항상 살피고 차가 오는지를 본 이후에 확실하게 차가 없을 때만 건너가야 해. 근데 이 아이가 만약에 차도가 있는데 아빠의 손을 뿌리치고 막 뛰어가서 차도를 건넜다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럼 이 아이를 불러다가 아빠는 뭐라고 할까요? 아빠는 아마 화가 날 겁니다. 이 아이에게 하는 이야기는 감정이 서립니다. 야! 야라고 안 하는데 주아야! 너 그렇게 하지 말랬지? 오늘 저녁에 간식 없을 줄 알아? 치사하긴 하지만 먹을 걸로 얘기하는 게 제일 말을 잘 듣습니다. 여기엔 감정이 설입니다. 끔찍한 상상이지만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 아이가 뛰어가다가 차에 부딪혔습니다. 이 아이가 차에 부딪힌 건 아빠가 얘기를 했는데 이 아이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아빠가 이 아이에게 정당한 결과를 준 겁니까? 제가 복수한 거예요, 아이에게? 아닙니다. 이 아이가 안전할 수 있는 길을 아빠는 알려준 거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길을 이 아이가 벗어났기 때문에 사고가 난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빠는 화가 난 거죠. 열 마디 말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생각할 때 특별히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받은 것, 이 계명을 받은 것을 기억할 때 늘 이런 방식으로 기억했습니다. 에스겔서 2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20장 10절에서 11절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밑에 공동번역 번역이 있는데요. 뭐라고 합니까? 내 법을 가르쳐 주었는데 이것을 지키면 누구나 복되게 살 수 있도록. 예,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은 이런 겁니다. 따라서 살면 진정한 삶을,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복수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것을 지키지 않아서 고통스러워할 자녀들을 보시면서 분노하시는. 여러분, 기차가 선로 위를 달려야 합니다. 근데 기차가 선로 위를 달리지 않으면 기차는 기차 다음을 잃어버리고 기차는 위험해질 겁니다. 근데 기차가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자유롭고 싶어 이러면서 기차에서 벗어나서 달리려고 합니다. 기차는 망가질 겁니다. 기차가 싫고 나르고 있는 사람들과 짐들도 다 위험해집니다. 율법은 이런 거죠.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합니다. 근데 물에서 살지 않고 물고기가 나는 물 밖으로 자유를 찾아 떠날 거야 하고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북어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의 원리는 이런 겁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앞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다시 재해석해서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의 상황은 어떠했냐면요. 가나안 땅은 기본적으로 다신론적인 신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들의 풍요와 자신들의 풍작과 이 다산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신격화해서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 익숙하게 아는 것이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나안 이 신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신화를 읽어보면 이들의 이 가나안 신들의 모습이 얼마나 이 비인격적이고 굉장히 비인간적이고 완전히 탈인격적입니다. 늘 경쟁하고요, 폭력을 쓰고, 추문 있고, 음란합니다. 대표적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기쁘게 하려고 가나안의 족속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성전에다가 여사제들을 모아뒀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러 오는 남성들과 성적인 행위를 하게 합니다. 그러면 바알과 아세라가 그걸 보면 흥분해서 땀을 흘리고 그 땀이 비가 되어 내리면 땅이 비옥해진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 신들이 그걸 기뻐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레위기 18장에 나오는 몰렉이라는 신을 기억하십니까? 인신제사를 받는 신입니다. 이 몰렉은 이 가나안 집에 가시는 길에 몰렉을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인터넷에 몰렉의 모양 신상은 이 허리 아래가 치마를 입은 것처럼 풍덩하게 이렇게 둘러져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구멍이 나 있는데요, 여기 안에서 불을 때웁니다. 제사를 드릴 때면 여기 불을 때우고 신상을 벌겋게 달군 다음에 어린아이를 거기 집어넣습니다. 주전 1200년에서 한 1400년 정도에 기록됐다라고 추정되는 이 우가림 문헌에 보시면 몰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8세기에 발견이 된대요, 이 문헌이. 이 몰렉에 인신제사를 드릴 때 어떤 일을 했냐면 부을 세게 쳤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우는 소리가 부모에게 들리지 않게 했습니다. 부모가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의적으로 아이를 드렸든 혹은 부모가 힘이 없어 신을 기쁘게 하는 일에 아이를 빼앗겼든 둘 다 너무 비극적인 끔찍한 일입니다. 이 성경이 쓰여진 당시의 종교는 오늘 저희 이 시대의 종교, 사적인 영역으로 취급되는 종교와는 그 개념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국가를 지배하는 국가의 정치와 국가의 구조와 국가의 이웃의 관계와 상거래와 가족까지를 모든 것을 다 틀지우는 개념이 이 철학이 종교였습니다. 근데 이 땅의 종교가 그렇게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심각했던 겁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말하라고 하는 모세가 어떤 심정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모세는 지금 어떤 상황을 지나고 서 있습니까? 가데스 바나에서 열 하루 길이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데 내가 인도해낸 백성들이 거기를 돌고 돌다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금송아지 만들고 그 앞에서 춤추고 놀다가 다 죽었습니다. 하나 남기지 않고 여호수아 갈렙을 빼고 다 죽었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아침마다 내가 인사했던, 나와 교제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세가, 3세가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해야 되는 상황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상황 앞에서 10계명, 1계명과 2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줘야 되는 겁니다.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어떤 심정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의 심정에 투영되는 하나님의 심정이 제가 읽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해지기를 간절히 빕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하나님이 혼내시는 겁니까? 화가 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너 이거 지키지 않으면 죽을 줄 알아? 위협하시는 겁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가나안 땅 사람들의 문화를 따라 살다 보면, 그 종교를 따라 살다 보면 너희 스스로 너희를 망가뜨리게 될 거고, 너희가 다 독약을 벌컥벌컥 마시는 것처럼 다 죽음에 이르게 될 거다. 그러니 제발 이전 40년처럼 살지 말고 이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간절한 심정이 여기에 서려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까? 오늘 저희가 읽질 않았지만 오늘 보면 7절과 12절과 18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12절 한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 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사람들은, 기독교는 금욕주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즐거워집니다. 이 땅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나의 풍요와 나의 행복과 나의 안위를 위해서 소외된,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을 착취하고 폭력을 가해서 내 배만 불리는 것보다 비교가 안 되게 참된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읽은, 제가 읽은 이 7절과 12절과 18절에 다 동일하게 반복되는 건 가나안 땅의 문화를 완전히 역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누가 포함됩니까?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레위인이 포함됩니다. 기억하십니까? 여기 너희는 부모, 아내를 포함하고 있겠죠. 암시하고 있겠죠. 여러분, 당시에 술을 셀 때 수에 치이지 않았던 여성은 어떤 취급을 당했습니까?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수단화되었습니다. 당시에 스스로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부모의 소유물로 여겨졌던 아이들은 어떤 대우를 받았습니까? 그들의 풍요를 위해서 활활 탄 후 화롯불에 신을 위해 던져졌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착취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이 가나안 땅의 문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들어가서 나를 섬기고 이들과 함께 즐거워해라. 세상은 말합니다. 우리가 많은 돈을 가지면, 복지 체제를 잘 만들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행복한 사람들이 될 거라고 말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하나님만 우리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기는 거기서 세상이 그토록 원하는 함께 잘 사는 세상과 사회, 그 어느 하나,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함께 즐거워하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오늘 주 안에 한몸된 지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완전히 파멸하라고, 찍어서 없애라고 말씀하시는 우상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내가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풍족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며 이거 없으면 불행해질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자친구에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거 없으면, 그거 붙들고 살면 너 정말 어려울 거라는 하나님의 이 절절한 사랑이 서린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에 그 우상들을 다 뽑아내어 파멸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 두신 그 많은 사람들과 특별히 소외된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그런 평생의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